우리 인사분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주노총 부산 지역본부 교육지도위원이시고요. 김진숙 동지는요. 그 다음에 81년도에 최초로 한진중공업에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민주노조 건설 투쟁에서 굉장히 앞장섰고요. 그리고 그 전해인 86년도에 한진중공업에서 도시락 거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제 사업장이 열악해서 그 식당 내 그 주방에 막 쥐들이 굉장히 득실거리고요. 그러고 이제 이 도시락에는 그 밥알에 이런 쥐똥 같은 이런 것도 막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진중공업 당시 그 한 동지가 이 도시락 거부 투쟁을 벌이자 이래서 우리 김진숙 동지와 거기에 있던 한진중공업 동지들이 같이 도시락 거부 투쟁을 벌여서 3일 만에 회사 측으로부터 성과급 100%와 식당을 개선하는 투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7년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때 민주노조 건설 이후에 우리 김진숙 동지는 해고 되셨고요. 그리고 사실 한평생 노동자들의 이런 참새상 이런 게 건설에 매진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3년도에 한진중공업 지하장 김주익 동지의 그런 임단협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서 그러니까 고건 클레인이죠. 50m 상공에서 상집 동지들이 투쟁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김주익 지회장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본에 한가하면서 자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투쟁에서 굉장히 앞에 앞장섰던 동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김주익 열사의 추모사 때 전국의 노동자들의 이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쟁이 끝나고 나서 2003년도에 한진중공업에 있는 해고자 동지들은 거의 다 복직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경총에서 반대,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때까지 20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숙 동지의 최근에 6월에 소금꽃 나무라고요. 이게 이제 한진중공업의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등 뒤에 보면은 이런 땀기가 마르면서 찌들러서 이게 소금기가 남아 있었는데 소금꽃이자 그다음에 남성 한진중공업이 거의 다 남성 사업장이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우리 김진숙 동지는 여성이었는데 그게 이제 남성 동지들 표현을 나무라 이래서 소금꽃 나무라고 6월 달에 책을 이렇게 폈거든요. 근데 지금 막시점 2007년 여기에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책을 이렇게 사고자 하신 분은 우리 김진숙 동지나 아니면 여기에 주문을 하시거나 이러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87년도 7, 8, 9월 투쟁에서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투쟁의 경험을 했었고요. 지금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대위원이자 다함께 회원인 정동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노동자 투쟁 속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우뚝 선 우리 김진숙 동지의 이 감동적인 이런 연설을 바로 소개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김진숙 동지의 연설은 한 5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 30분은 여기에서 청중 토론을 좀 부리고요. 그 다음 10분 동안 김진숙 동지의 정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본부 지도위원이신 김진축 동지를 어때 환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이딴 얘기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셨습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저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이라고 배 만드는 조선소의 용접공 출신이었습니다. 땜쟁이였어요.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처녀용접사 탄생. 그게 이겁니다. 그 신문이 조선일보라는 게 지금도 쪽팔려 죽겠습니다. 난 그때 조선일보가 그딴 신문인지 몰랐거든. 아무도 그 조선일보 그딴 신문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배 만드는 공장에도 안 댕겨보셨지요? 배를 다 만들면은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배다 만들고 나면 뭐 진수식도 하고 명명식도 하고 행사를 과하게 해요. 그런 날은 손주도 오고, 손주 마누라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교통부 장관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하여튼 할일 없는 새끼들은 죄옵니다, 막. 걔막 회사 앞에 시커먼 장아영이 수백 대가 와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만든 배가 바다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배가 바다로 나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11시 행사를 한다 그래서 나는 10시 반부터 꽃단장하고 기다렸다. 그배 내가 만들었잖아. 난 나를 데리러 올줄 알았더랬습니다. 근데 일마들이요, 10시 반쯤 되니까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배에다가 뻘건 줄을 이렇게 쳐놓고 아예 나오질 못하게 하더라고. 걔왜 나가지도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직장에 있다가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이라대. 내 꼬라지를 이렇게 보니까 못 나가게 할 만하더라고요. 땜쟁이들 완전히 거지 새끼들 아닙니까? 오바이드 천정 용접을 이렇게 하면은 불똥이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용접 안 해본 양반들은 땜쟁이들은 체질이 특수해서 불똥 맞아도 안 뜨거운 줄들 아셔. 죄 뜨겁습니다. 떨어져서 들어가면 우선 멈추면 허리 뛰잖아요. 막 털면은요. 그런 날은 목덜미부터 해서 뒤꿈치까지 다 뛰는 거예요. 잘 때도 엎어져서 자야 되고 환장을 하더라고. 한날은 내가 막 뛰는 걸 보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뛰지 마라. 와, 뛰노? 이래요. 안 뛰고 가만히 있으니까 신기하대. 고자리만 폭 파이는 게 있잖아요. 야, 이것이 생활의 지혜구나. 옷에 불똥이 떨어지면 불이 붙습니다. 지 몸뚱아리 불 붙은 거 모르는 놈도 있습니까? 근데도요, 땜쟁이들은 용접하다 용접봉 떼면은 세상 끝나는 줄 압니다. 끝까지 가요. 나중에 용접봉 다 타면은 그때서야 홀다 집어 던지고 끈다고 꼬보이 뚫어져 있지. 그럼 거기다 이제 테이프 하나 떡 붙이고 또 떨어지면 또 붙이고 나중에 보면 멋있다. 갑옷 거 뒤번쩍번쩍. 테이프 칠갑을 해가 돌아다닙니다. 작업복이 1년에 한 번씩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 거지들이 그 장관 도화가 있고 이런데 돌아다니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그러지 아예 나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 묶어놓고 노우나 이 아들 잔치하는데 이제 야네들 만약에 일 돕고 해서 이렇게 행사하면요 우린 이렇게 이 돕고 해서 이렇게 내다보면 야들 노는 거다 뵌다. 배가 높잖아요. 저는 높이만 100m가 되는 배도 봤습니다. 그 높은 배에다 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를 누가 올라가냐면 꼭 선주 옆에네가 올라간다. 그 옆에네 그날 거기 올라가는 거 보면 눈꼴 서서 못 봅니다. 그배지 혼자 다 만든 것 같아요. 아저씨들이 용접봉 꼬다리 집어 던지고, 볼트 집어 던지고, 호루라기 불고, 자빠라자라 있냐나? 아, 얼마 성질납니까? 그배 만드는데 지가 용접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라인더를 한번 갈아봤어요. 그 여자가 거기로 올라가지고 그큰 배에다가 오색 테이프를 창창 감아가지고, 그게 진짜로 금도끼리야. 도끼로 다 테이프를 탕 치면은요, 또 비둘기들이 화르륵 날아간다? 난 비둘기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 비둘기들이 조직이 안돼 있으니까 곧 따우르돌 먹고 살더라고. 비둘기들이 날아가고 나면 그큰 배가 바다로 쫙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그게 진수식이거든요. 그게 멋있습니다. 물줄기가 막 양옆으로 수십 메터가 솟구치고. 저는 넋을 빼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배가 세상에 태어난 첫 고동 소리를 뿡 울리면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고동 소리가 들리니까 그 시끄럽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담배에 불을 붙여서는 태우는 게 아니라 론지 그 철판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진수가 윤식이 나간다 이래요. 급에 만들 때 죽었던 노동자 이름이 윤식이었더랬습니다. 그때부터 고동 소리가 들리면 아, 저배 만들 때 누가 죽었지? 누구 손가락이 잘렸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더랬는데요. 세상에 모든 걸 만들어낸 건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걸 움직이는 것 또한 노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활에서 그런 걸 별로 의식을 못하고 삽니다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노동자들이 만들었지요. 이 책걸상도 다 노동자들이 만들었고 볼펜도 노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의 결과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노동자들 얘기를 하려고 저는 새가 번발이 빠지게 부산에서부터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노동자들이 아까도 우리 사회보는 동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취급들을 받고 살았냐면요. 그러니까 5천명이라는 공장에 식당이 없었다니까. 그래가 도시락을 줘요. 그것도 우리가 돈 내고 사 먹는다. 근데 이놈 뭐 도시락 공장이 이제 다대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까지 오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려. 새벽에 이놈 뭐 밥을 해와가지고는요. 트럭에다 싣고 와가지고 공장에다 이렇게 자갈처럼 부려놔요. 이렇게 쏟아놓고 가. 그러면요. 거기를 쥐들이 먼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겨. 그 이제 쥐약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쥐들이 먼저 먹어본다니까. 그래가 뚜껑 재열어놓고요. 그 심지어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그래 뚜껑 열린 도시락은 먹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새카만 깡보를 밥이었더랬습니다. 저는 징역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요. 밥이 진짜 배고팠더라니까. 그 저는 징역에서 밥이 어찌 좋았는지 징역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고 개긴 건 저 하나가 제가 유일하다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도시락을 이렇게 받았는데 까만 게 이렇게 뭐 콩처럼 섞여 있더라고. 뭐였는 줄 아세요? 쥐똥이었다니까, 쥐똥? 손톱 깎은 게 10개가 고스란히 다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때는요, 식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 물을 어떻게 먹냐면, 물차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바퀴 달린 차가 이렇게 오거든. 그것도 여름에도 펄펄 끓는 물이 옵니다.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게 한 번은 이렇게 물차를, 꼭지를 틀었는데, 그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물차 뚜껑을 열었는데 야 왕가위가 걸렸다 이러더라고. 그 쥐가 하나가 있잖아. 불어 터져가지고 이따만한 게 그 물차 구멍을 막고 있더랬습니다. 그 아저씨들 그거 이렇게 건져내고 고기 우려난 물이라 그러고 먹었더랬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탄압이 있으면은 어디든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게 87년도 7월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789 대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여기 87년생도 있다며요. 저는 아까 와서 여기 87년생이 있다는 얘기 듣고 되게 당황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87년도 7월 투쟁인 한진중공업에서는 7월 25일 날 이제 일어났어요. 왜 그때는 파업이나 이런 개념도 없더랬어요. 그래가 이제 저는 그때 해고된 상태였더랬고. 그래가 한진중공업을 이렇게 가니까 그때는 대한전선공사였습니다. 가니까 길이 막혔더라고. 그때는요 중공업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길부터 막고 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라고 시킨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본능적으로 길부터 막고 했더랬습니다. 그러가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택시를 잡아가지고 택시가 그 앞에서 깔짝거렸대야.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걸 무대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 이 3천명이 그때 이제 조합원이 3천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화이발을 벗어들고 급이를 줄줄 다 맞으면서 반동원 좌회서로 군가는 멜공의 햇불 아래 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멜공의 햇불 아래 팔도 사나이 진짜 사나이 뭐 소양강 처녀 그건 양반이에요. 인천에 성냥공장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들이 대단히 왜곡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그 노래가요. 그러니까 인천의 성냥공장에 불이 나서요. 거기 일하던 노동자가 어디도 타고 홀라당 다 탔댄다. 아니 그러면 같은 노동자로서 누이 동생 같은 여성 노동자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은 보상은 제대로 받았는지 치료는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도 타고 올라당 다 탔다 그러면서 길길거린다. 그 아저씨들이요 그 노래 부를 때는 표정이 다르더라고. 화색이 만면한겨. 나는 그 노래를 모르니까 그 노래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노래 가사를 받아서 저것도 막 그딴 가사더라고. 그때는요 노동 가요 자체가 아예 없을 때였더랬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게 이제 늙은 노동자의 노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지오세라고 카톨릭 단체에서 온 사람이 있더랬는데 그때는 뭐 민주노총 이딴 것도 없을 때예요. 지호세에서 온 사람이 그 늙은 노동자의 노래를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도 그 노래를 잘 몰랐나 봐. 한 줄을 빼먹고 가르쳐준 겨. 3천 명이 쥐 한 줄을 빼먹고 배웠다. 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걔 우리끼리 부를 때는 한 줄을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가 789 대투쟁이라 그래가지고 아저씨들 표현대로 뭐 데모 못하는 건 빙신이라 그랬다고. 부산에서만 해도 하루 저녁에 노조가 수십 개가 만들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냐면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뼈가 저리게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른바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골방에서 학습들을 하는데 주로 어디 책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때는 뭐 한국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본 책들을 가지고 학습들을 했다니까.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노동조합 형태가 어떻습니까? 기업별 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른바 활동가라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은 기업별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따로 한진중공업 따로 대우조선 따로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진짜 노동조합을 다 따로따로 만든겨. 위원장도 따로 만들고 간부도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일본 책이 아니라 다른 나라 책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그냥 노동조합 하나 만들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가입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는 족족 다. 근데 그따위로 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니까. 그래가 그 789 대투쟁이 끝나고 나서 부산에서 이제 그 투쟁에 함께했던 노동조합이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아닙니까? 부산대학교에서 그때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매일 때도 엎드렸어요.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대학교였더랬다고. 부산대학교 운동장에서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걸고 집회를 하는데 아 진짜 많더만.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때는요 집회 한 번을 하면은 진짜 진심으로 했더랬습니다. 팔이 막 다 뻐근하고 이랬더니 그때는 구호를 외쳐도 이렇게 외쳤거든. 목을 쳐야 된다고 막. 그래가 노래를 한번 하고 나면 집회 한 번이 끝나면 목이 다시고 이랬더랬습니다 진짜. 근데 그때는 노동가요 자체가 아예 없을 때니까 늙은 노동자의 노래를 9번을 10번을 해야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회에 한진중공업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옆엔 대우정밀도 있고 이 옆엔 신동범석도 있는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우린 다 불렀는데 이 새끼들은 아직도 부르고 앉아있거든. 그 노래를 3절까지 꼬박꼬박 다 불렀으니까 한참 세 줄을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한참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 아저씨들이 집회만 끝나면 진수가 이 노래 돌린 노래가 이랬습니다. 그 노래 하나를 몰라도 진짜 그때는 신나게 투쟁했더랬는데요. 그래야 그게 이제 7월 25일 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 제 기억에는. 26일 날 새벽에 이제 일요일 날 공권력이 투입이 됐는데 야네들이 이제 길을 이렇게 철판으로 막아놓으니까 길로 못 들어오고 배 타고 들어왔다. 여러분들 공권력이 노조에서 투입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배우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야네들이 이제 쇠가 넘발이 빠지게 노조에서 어떤 놈 절로 가고요. 막 그래가 오더라고. 그래가 이제 작정상 후퇴다 이래가 이제 다 철수를 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면서 다 집에 보내고 제가 집에 갔는데 58명이 연행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연행될 리가 없다. 내가 맨 마지막에 갔는데. 그래가 경찰에서 일부러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이제 불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공갈치는 거다 이랬더랬다. 근데 마누라들이 58명이 왔더라고. 지네 아저씨가 집 일을 안 온디야. 그래 이제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보고 그때 휴대폰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기자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58명이 진짜 연행되게 맞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그때 한진중공업이 10층짜리 그 신관 건물이 그때 막 새로 지어졌더랬습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었다. 근데 이 시사반스 같은 새끼들이 거길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우리를. 그 외국의 선주들도 막 오고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거지들이 돌아다니면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 갈까 봐 거길 못 들어오게 했더랬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 아마 지금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87년생들은 아마 실감을 못할 거예요. 그 거길 못 들어오게 하는데 파업대가 되니까 완전히 해방구 아닙니까. 다 우리 거거든. 그 거기를 들어가 있었는데 이 58명이 어디 한 군데라도 매 있으면은 좋잖아. 전부 술들이 떡이 돼가지고 막 그 10층짜리 신관 건물에는 뭐 사장실, 부사장실, 이사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문들을 또 죄장가가지고요. 그 유치장에 연행이 돼서 보니까 저들이 봐도 웃기들이야. 그 정신에 어떻게 완장도는 주소 샀는지 하나는 사장 완장 차고 있고 하나는 부사장 완장 차고 있고. 그 유치장에서 뭐 했냐니까 1박 2일 동안 완장 따먹기 놀이하고 놀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연행이 됐으니까. 그 이제 이 사람들부터 이제 꺼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월요일 날 날이 딱 밝았는데 저는 그래. 일요일 날 새벽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일요일 날 그 공권력 투입된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저씨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때니까 아저씨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랬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그때 영도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살았더랬어요. 그 영도에 집집마다 이제 아저씨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영도에 골목마다 제 사진하고 현상금 50만 원이 붙어있더랬습니다. 제가 월급이 13만 원이던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술 먹고 파업하면 큰일 난다. 이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깨진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아저씨는 1조에 들어가서 물자보급 책임지고 아저씨는 2조에 들어가서 정문경비 책임지고 아저씨는 3조에 들어가서 서문경비 책임지고 문만 해도 5개였거든요. 그때. 그거를 하고 다니는데 온종일을 해도 200명을 채 못 만났더랬습니다. 월요일 날이 이제 날이 딱 밝았으니까 걔 이제 공장에 들어가야 재파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전국에 있는 백골단들은 글로 나온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 넓은 공장을 서너 겹을 둘러싸가지고요. 개미새끼 한 마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 이제 삼복도로 위에서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아저씨 하나가, 야, 진수가 일로 와봐라, 이래요. 걔 가니까, 저 봉학국민학교 밑으로 가면 하수구 구멍이 있는데, 글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독구가 나온댄다? 아저씨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독수리 훈련할 때 글로 들어간대야. 독수리 훈련 안 해보셨지요? 그거 애들 다방구 게임하고 똑같다? 그 저도 그 우리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자기 철회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예비군 훈련을 나보고 가라 그래서 내가 예비군 훈련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남자 사업장에서 일해보면 참 신비롭고도 유치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그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대별로 이렇게 나눠요 팀을. 그래가 이쪽 중대가 지키고 있는데 이쪽 중대가 쟤네들이 지키고 있는 배에 가가지고 폭파라고 쓴 스티커를 그 배에다 딱 붙이고 오면은 그 배는 폭파된 겁니다. 그러고 논다. 그 야네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비밀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봉화국민학교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구 구멍이었어요. 그래가 3천 명이 몇 시간에 걸려가지고 하수구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진짜 이독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3,000명이, 아, 그때는 한 줄 빼먹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 늙은 노동자의 노래를 어찌 비장하게 불렀는지요? 아저씨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러다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바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새끼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이거 몇 중대가 뚫렸냐는 거지. 그 저들끼리 조인트 까고, 걔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몇 중대가 뚫렸는지. 그러다 이제 3,000명이 모여서 이제 재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장의 이름이 지금도 당견의 광장입니다. 노동자들 이렇게 투쟁이 요구한 사업장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역사적인 이름이 붙은 현장들이 한 군데씩은 다 있어요. 그래가 3,000명이 이제 재파업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58명부터 꺼내와야 되잖아. 지금이야 노동자들이요. 누가 구속됐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세상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울산에서 누가 연행됐다 그래도 창원에서 누가 연행됐다 그래도 울산에서 그때는 쟁행이 찬반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계 내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요. 그때 마창노련의 의장이 구속돼 있을 때는 창원경찰서를 화염병이 아니라 그 창원 시가지부가 막 만들어질 때예요. 그 콜타르 있잖아. 그 드럼통을 굴리면은 왕대자 화염병이 된다. 특대화염병입니다, 진짜. 그거를 굴리면서 창원경찰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마창노련 의장을 꺼내오고 이랬다니까요. 진짜. 신화 같은 일들이 참 많아들였는데 그때는. 그게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구속됐다 그래도요. 저는 징역 두 번 갔다 왔는데 이제 징역 안 가려고요. 징역 갔다 올 때만 아 진짜 열받는 놈들이요. 내일 면회 가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왔어요. 이런 새끼들이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걔 그때는 하여튼 58명이 그 사람들부터 이제 꺼내와야 되니까 걔 이제 3,000명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재파업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저는 그 현상금 붙은 골목을 뚫고 다니면서 아저씨들을 조직을 하는데 200몇십 명을 채 못 조직을 했더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예비군 중대별로 모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중대는 뭐하고 2중대는 뭐하고 이러니까 나는 24시간을 한 놈에게 5분 만에 조직이 끝나더라고. 견진중고 5분 지금도 포합하면 예비군 중대별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어용노조 집행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지도부에서 이제 그 58명 구출하러 영도경찰서 진격투쟁 갈 거니까 완전 무장하고 직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땜쟁이들은 이분 일하던 체를 나가면 완전 무장 아닙니까? 화이바 쓰고 시커먼 안경 쓰고 마스크 시커먼 거 쓰고 그 이제 안전화 안에다가 작업복 딱 말아놓고 야 3,000명이 파이프를 끌고 나오는데요.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쁜 파이프를 처음 봤습니다.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빡빡 깔아가지고 뺑기치를 색동으로 해가지고 파이프에다 용접으로 지 이름 다 써가지고요. 그래 3,000명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가 이제 문 열어! 이래가 이제 정문이 쫙 열린 거예요. 백골단들하고 이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치가 딱 된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숨소리 하나가 잘 안 들리지. 차는 안 다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제가 겪어본 남자들의 세계는 우통 붓는 사람이 꼭 하나가 나온다. 그 우통 붓는 사람의 출신을 보면 10중 8구 해병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병대 출신 하나가 우통을 딱 붓더니 백골단들을 향해서 쫙 쓰더니요.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행님도 몰라보나 군번이 몇 번이야 이러더니 자기 군번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뒤에서 웃음이 나서 돌아가시는 게 땜쟁이들 난인 거 아시오? 그 빵꾸 다 나가지고요 그 쇳물 들어가지고 누렇게 찌든 난인 거를 다 늘어진 걸 이렇게 입고 이제 이 아저씨는 일생일대 제일 비장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백골단들을 향해서 일성을 진짜 포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비키잖아. 근데 남자들이 진짜 웃기는 게요. 아니 그때까지도 개목걸이를 왜 걸고 댕기냐. 그 목걸이를요 무슨 마패도 아니고 야네들한테 쫙 보여주더라고. 비키라고. 그런다고 얘네들이 비킬 군번입니까? 안 비키면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이 길에 눕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형님 참으소 이러면 이제 두고 보자 이 새끼들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노조위원장 됐습니다. 멋있다고. 그렇게 우리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투쟁이었더랬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뭔가가 백골단들 방패 가서 팍! 맞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꽂히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경들 방패가 세로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반이 짝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영도경찰서장이 그거 맞아가지고 여기 하필 여기가 날아가가지고 피실감이 돼서 실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화염병이나 돌멩이 같으면 맞고 떨어지는데 박히는 거예요 가서. 저쪽 대우 끝에서 그게 날아가더라고. 그게 쫓아가서 보니까 세상에 조선소는 굴러댕기는 게 철판 조각이 아닙니까. 그거를요 별표로 다 우렸다. 그래가지고 끝머리를요 그라인더로 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리아가를 끌고 나왔더라고. 이게 얼마나 좁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지도부는 좁니다. 그래가 나는 쫄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살인죄를 덮어쓰게 생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소장이 맞아서 실려갔는데 나는 걱정이 돼서 아저씨들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아저씨들은 모자라서 걱정하는 줄 알고 걱정 마라 성곽공장에 열초록 순간하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3,000명이 왼종일 파이프 만들고 그거 만들어서 이제 끌고 나온 거예요. 걔 그걸 집어던지고 싸움을 하니 이게 게임이 됩니까? 걔 저절로 길이 뚫린 거예요. 그러다가 영도경찰서까지 가는데 한진중공업에서 영도경찰서까지 그래도 꽤 갑니다. 꽤 가는데 앞대 가리는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아직 뒷대 가리는 공장에서 출발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찌만나 들었는지 하여튼 그 우리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막 아새끼들, 마누라들, 개새끼들 막 하여튼 다 나온 거예요. 막 그래가 그 회사의 경비들이 이제 오키토키 그거 뺏어가지고 그래 영도경찰서 도착을 하니까 58명을 전원 구속방심이라 그랬는데 다 나왔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술 냄새가 나서 옆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이 아저씨들은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저들이 분명히 사장실에서 잠들었는데 왜 영도경찰서 유치장에서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조 간부가 됐습니다. 그래가 이제 투쟁을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권력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파업을 이제 탄압하려고 얘네들이요 얼마나 치사한 새끼들이냐면요 얘네들이 노동자들을 파업 탄압하는 거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 끊고 물 끊고 밥 끊고 이랜도 똑같이요. 여기도 뭐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며. 하여튼 자본가들은 얘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 전기 끊고 물 끊고 이러니까 이게 노동자들한테는 안 통하는 게 전기를 끊으니까 야 배전반 나와 이러니까 5분도 안 돼서 전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걔 수도를 물을 끊으니까 야 배수반 나와 이러니까 또 걔 밥을 안 주니까요 그 군대에 취사병만 모아도 수백 명이더라고. 그래 감자를 한 가마니를 사다지만 아주 퓨전 요리를 만들어내드렸습니다. 그 파업하는 동안 더 살찌고요 진짜로 막 진짜 그때는 해방구라는 걸 실감을 해드렸어요.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야 이게 뭔가 하니까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그야말로 공장이 멈춘다는 거를 실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33가지 요구 조건 중에 32가지가 관철이 됐더랬어요. 임금도 25%를 요구했는데 이 새끼들이 29.98%를 올려줬다. 그때는 가이드라인이 30%였어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 이상을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게 이제 해고자 복지기였더랬습니다. 예, 그러고 싸움을 하니까 그때 제일 큰 성과는 노조가 그때 어용 노조가 26년 된 노조가 있었거든요. 진짜 생짜배기 어용이었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보다 노조에 대한 불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은 투쟁 구호 중에 제일 컸던 게 인간답게 살아보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용노조 물러가라 뭐 이제 이런 거였더랬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 노동조합 간부들이 다 도망갔지. 한 놈은 영주의 처갓집에 숨어있고요. 한 놈은 해동병원 중환자실에 숨어있고요. 그 새끼들 다 잡아다가 무릎 꿇려가지고 이제 사퇴서 받고 그리고 부산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노조위원장을 직선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조합원들의 제일 큰 성과였더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노조 민주노조 네 글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민주노조는 그렇게 만들어졌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노조 하나에 저렇게 무모하게 목숨을 거는가.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그 뜨거운 순간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다만 책에만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게 아니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 투쟁들을 하는데 그래가 이제 노동조합이 일정 정도 민주화 됐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한진중공업은 거의 해마다 파업을 했더랬어요. 이긴 싸움도 있지만 물론 패배한 싸움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투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그건 존재의 확인이었더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노동자라는 나도 인간이라는 선언을 비로소 할 수 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른바 이제 노동자들하고 저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방법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자들이 신나는 봄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투쟁하고 나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노동조합에 니은도 몰랐습니다 진짜. 제가 옛날에 시내버스 안내항을 할 때는요. 그때 부산에 미문화 방화 사건이 있더랬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신문에 맨날 시커멓게 어떻게 나왔냐면 뭐 불순분자의 소행인 듯 뭐 북한 괴뢰도당의 소행 사주를 받은 듯 아 대학생이 미문화원에 불을 싸질렀대야 미국 물러가라고 상상도 못하던 고호였습니다. 그거는 만인의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이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 범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몽타지가 신문에 실렸더랬어요. 저는 그 몽타지를 오려들고 글마들을 찾으러 댕겼더랬다니까. 저는 글마들을 발본세곤 하는 길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게 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의 청년으로서의 유일한 임무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무현 씨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무현이 글마 술 먹으면요. 꼽추춤 춘다. 사람들은 노무현이가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지만 뒤로 갔어요 걔는. 그래 그때 이제 시절에는 유인물을 만들 때가 없더랬습니다.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어디 있고 여러분들 가리방 뜨는 거 아시오? 철필로 긁어서 이렇게 밉니다. 예. 그거를 하던 시절이었더랬어요. 근데 유인물을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뿌리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노동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디서도 이걸 인쇄를 안 해줬더랬어요. 북사집에서도. 그러나 그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드렸냐면요 등사로 밀어가지고 아저씨들 사는 그 영도의 집집마다 이렇게 꽂아놓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는데 부산 민주시민협의회라는 단체가 이제 부민협이라는 단체가 유일한 제야단체가 있더랬어요. 거기 상임이사가 노무현이었더랬거든. 근데 부민협에 가면은 전동타자기가 있대야. 전동타자기로 치면은 이걸 안 긁어도 되니까 공정이 반이 줄어들거든요. 그때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유인물을 뿌리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뿌리기가 힘들었는데도. 그래가지고 부민협이라는 데를 갔다. 근데 내가 이렇게 몽타지에 오려들고 댕기던 사람이 이호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 부민협에 가가지고 그래 이만이만해서 왔다 그랬더니 아 잘 오셨다 그러고 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호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본 놈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들고 댕기던 놈이더라고. 아 어찌 쪽팔리든지 하여튼 막.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 이랬더랬는데요. 그래가 이제 부민협에서 그렇게 인쇄를 하고 그렇게 등사를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이런 걸 뿌리고 이랬더랬는데요. 그때는 노동자들이 무슨 단결이라는 말을 알았습니까? 투쟁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저도 전혀 노동조합에 대해서 모를 때인데 제가 이제 해고된 게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하면서 해고됐더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더랬냐면은 80, 그때만 하더라도 위원장 간선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지요. 86년도가 위원장 선거가 있던 해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 88명이 모여가지고 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 위원장 선거가 있던 해니까 이 해의 대의원 선거는 치열하겠지요. 그때는요 위원장에 출마를 하면은 뭐 이렇게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순이 파는 부곡온천 가고 삼주 파는 도곡온천 가고 뭐 종래 파는 제주도 갔다 왔대야. 그럼 이번에 종래가 먹었네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아저씨들이 아무도 노조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소 아저씨들이 여자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리얼하다. 눈앞에 진짜 그냥 세밀화를 그립니다. 진짜 막. 저는 진짜 황당했던 게 그 땡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조선소는 땡크로 만들어져 있는데 배를 이렇게 반을 딱 자개면요.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가 철판이 다 두 겹이에요, 외벽이. 그래가 이 철판들을 또 이렇게 대서 연결을 합니다. 요 사방 1m도 안 되는 공간을 땡크라고 불러요. 혹시 조선소 근처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모르겠지만은 탑재해놓은 블록에 보면 전부 구멍 다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땡크예요. 이렇게 배를 만들어야 외벽 하나가 빵꾸가 나더라도 타이타닉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칸에만 물이 들어지요. 큰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배만. 국내에서는 침몰합니다. 제가 21살 때 조선소에 입사해서 진짜 끔찍한 죽음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철판 밑에 끼우는 야라는 게 있습니다. 딱 도끼날이에요. 이게 날라와서 반을 딱 쪼갠 것도 봤어요. 한 분은 크레인 신호소 아저씨가 철판을 빼는데 이 날라가던 철판이 걸려가지고 아저씨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가서 바지를 벗겼는데 아랫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아저씨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눈빛을 기억하는 자의 이후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가 제일 끔찍한 죽음이 감전사고로 죽는 시신이었습니다. 혈관이 다 터져 죽어요. 눈알까지 빠진 것도 봤습니다. 제일 어이없이 죽은 사람이 이 탱크 안에 들어갔다 나올 길을 못 찾아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데가 탱크입니다. 걔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탱크가 막 수십 메터예요, 진짜로. 근데 조선소는 사다리가 이렇게 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직각입니다. 이거를 타고 이제 아저씨들이 담배 시간이 되니까 전부 갑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탱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손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이렇게 이게 맨홀 구멍, 우리는 하치카바 구멍이라는데 하치카바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길 빠져요. 한 번은 그 탱크 안에 들어갔는데 옆에서 그라인더 하는 아저씨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탱크 안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용접을 한참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화이바가 뒤집힌 채 그 구멍으로 동동 떠올라왔더랬습니다. 그 화이바 안에 그 아저씨의 사본하고 이름이 지금도 저는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노동자들이 그러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 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담배 시간 10분이라도 그거 이제 좋은 공기 마시려고 전부 아저씨들이 그 사다리 하나에 매달려서 이제 갑판으로 딱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못 모르고 막 따라갔어요. 거기 있으면 막 터질 것 같더라고 막. 막 따라갔는데 갑판에다가 머리를 이 갑판 구멍이 요만하거든요. 사람 하나 겨우 이제 드나들만 해요. 뽕 내밀었는데 이게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실감이 나는 게 내려갈라 그러니까 그 사다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빨리 올라가라고 난리가 났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담배 시간에 바다를 향해서 쫙 서가지고 뭐 하냐면은 누구 오줌발이 멀리 나가나 시합하고 있다. 담배 향같이 내기요. 걔 그거 지 오줌발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멀리 나갔다고. 그때는 목숨을 걸 일이 없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소 아저씨들 싸울 때요. 이게 뭐야. 이 물건 이런 거를요, 이 평소에는 둘이 못 드는 거를요, 싸울 때 보면은 막 쌍절곤처럼 휘둘린다니까, 레바 이런 것들을. 걔 그러는데 아무도 노조 얘기를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86년도에 위원장 선거가 있을 때니까 막 아저씨들이 노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야 진숙이 니는 처자식도 없으니까 니가 한번 대기업 나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전 노조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정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대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하려면 조합원들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입사하고 처음으로 이제 노조 사무실에를 갔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가서 그 서명용지를 달라 그랬더니 노조에서 누가 출마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출마한다 그랬더니 니네 부서는 이미 다 뽑혔다는 거예요. 대의원이. 그러니까 이 88명을 저들끼리 이렇게 다 짜맞춰 놓은 거예요. 누구 패 누구 패 이래가지고. 그래가 니는 내년에 나와라 이러더라고. 내년에 선거가 없으니까. 사람이 또 워낙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 하여튼 못하게 하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몇 번을 가가지고 이제 서명용지를 달라 그러니까 왜 꼭 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점을 보니까 명이 짧다 그러더라고. 그러가 이제 죽기 전에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몇 번을 가니까 한날은 과장이 부르는 거예요. 과장이 불러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관리자들 쫙 앉아있고 과장이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 그래가 과장이 묻더라고요. 진숙이 왔습니다 이랬더니 네 뭐 때문에 대의원 나오려나 이러대요. 지금 같으면 그게 부당노동행위인데 그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그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전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 전 우리 회사에 어영노조를 뿌리 뽑고 민주노조를 쟁취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전 근데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전부 정의사회 구현이었더랬잖아. 어디든 다 가면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관리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데요. 와, 전 태어나서 그런 눈빛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이 그거보다 장엄하겠습니까? 그래가 과장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나왔어요. 세상에 저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용어를 그 전문 용어 아닙니까? 그거를 순서도 안 바뀌고 그냥 아 그래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뭐 회사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더라고. 걔 막 일도 안 시키고요. 막 걔 회사 생기고 나서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님께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특강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베트남 공산화의 실체였다. 그래가지고요. 뭐 과장, 계장, 뭐 직장 이런 사람들이 저를 쫙 호의를 해가지고 교육하는데 바닥에다 맨 앞에다 앉혀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이 첫마디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회사에 도산 세력이 들어왔대야. 근데 그때는 민주노총도 없고 막 이런 거 없을 때거든요. 다 함께도 없고. 도시산업선교회라는 조직이 있더랬나 봐요. 근데 난 몰랐거든 그런 게 있는지도. 도산 세력이 들어오면은 회사가 도산을 하는데 진숙이가 도산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진숙이는 지하에서 특수훈련을 받아서 6개월을 굶어도 안 죽는댄다. 아 내가 무슨 바퀴벌레입니까? 근데요 그때는요 그런 얘기가 통했어요. 뭐 빨갱이 뭐 위장취업자 뭐 이러면은 직소를 아무도 옆에를 안 오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결론이 뭐였냐면 베트남 공산화에 진숙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댄다. 나는 진짜 쪽팔리는 게요. 그때 베트남이 어떻게 된 맥락인지를 몰랐어요. 베트남의 남과 북의 민중이 그 미국과 맨주먹으로 맞서서 18년을 싸워서 이른바 해방을 쟁취해냈다는 얘기를 저는 한참 이후에 이영희 선생님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요. 베트남의 어떤 회사에서 하루 동안 데모한 줄 알았어. 그러나 회사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좋다. 그 회사가 데모한 날 내가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출근부한 비벼봐라. 저는 그때 출근 안 하는 진짜 자신이 있더랬거든요. 일요일도 없이 출근했으니까. 그래가 내가 출근 안 했으면 베트남 간 거 맞다. 근데 출근 안 했으면 베트남 안 간 거 니들이 인정해라 이랬거든요. 그때 뭐 야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건물은요 현장에 직접 안 가고 뒤에서 배후 조종한 된다. 이미 자본은 그렇게 만국화된 노동자들이 인정을 해줬더랬는데 우리 수준은 전혀 그게 아니었더랬죠 그때. 그래가 이제 그런 얘기를 사장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도 안 시키고요. 그 한날은 막 있는데 웬 낯선 놈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막 이러더라고. 난 그 언론사에서 나 인터뷰하러 온 줄 알았다. 내가 드디어 뜨나보다 이랬는데요. 걔네들이 누구였냐면 그 우리 회사가 그 배만 만든 게 아니라 탱크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었습니다. 가급 방위산업체였더랬어요. 보안사 새끼들이 상주를 하고 있더랬는데 걔들이 걔들이었던 거예요. 내한테 말을 안 하고 상주를 하니 내가 안 하게들을. 그래가 막 사진 찍어가고 막 이러고. 걔한 날은 일하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걔 나가니까 웬 똥대 같은 놈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시커먼 보재기를 확 덮으시우더라고. 그러더니 양옆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더랬지. 그 얼만큼 이제 차를 달려서 가서 이제 막 차가 멈추고 내리고 뭐 충성 이런 소리가 나고 이제 뭐 철문이 쫑 하고 열리고요. 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 어느 방에 문이 열려서 거길 들어갔는데 보증기를 벗기고 보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방이 다 빨간 방이었습니다. 벽도 빨갛고 욕조도 빨갛고 세면기도 빨갛고 바닥도 빨갛고요. 방 가운데는 벌건 밧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걔 옷을 벗기고 군복을 갈아입혀요. 신발을 벗기고 고무신을 갈아신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실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왜 옷을 갈아입히는지를 아니에요. 그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알게 뭐예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알몸으로 작업을 하면은 작업 기분은 좋은데 살점이 묻어난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는 한번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걔 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야네들이 나가요. 또 다. 그리고 나오면 인상 좋은 놈이 하나가 들어온다. 그래가 나보다 더 흥분해요. 오 연약한 여자를 누가 이렇게 때렸어. 아이 나쁜 새끼들. 그리고 막 커피 한잔 할래 이러고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막 이 방에 도청장치 돼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으랴. 저 새끼들 인간도 아니래요. 너를 죽여서 어디다 버린다는 것까지 다 짜놨대. 얼마 전에 송도 앞바다에서 대학생 시체 떠오른 것도 저 새끼들이 한 짓이랍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 가기 한 달 전에 송도 앞바다에서 대학생 시체가 떠올랐어요. 근데 허리에 시멘트 덩어리가 매달려 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의문사예요. 자살로 돼 있습니다. 그 죽음이. 이런 시대가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들한테는 있더랬는데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너 같은 여동생이 있어서 하는 소리래요. 너를 꼭 살리고 싶다 이거야. 자기한테 협조를 해줘야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하면 자기도 무사하질 못하대요. 이건 너하고 나 말에 비밀이랜다. 손가락 걸고 이랬어요. 걔하고. 저는 진짜 걔가 내 편인 줄 알았더랬습니다. 그래가 걔가 또 나가요. 그러고 나면은 뭐 8명, 9명이 또 들어와가지고 막 또 막 그 작업을 또 합니다.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면은요. 나중에는 걔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간첩이 안 될 재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간첩의 100%는 메이드 인 대공분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걸 몇 번을 하면서 이렇게 낯선 놈 사진을 봐준다? 근데 나는 얘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걔 그걸 몇 번을 하면은 아는 놈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알리바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 그걸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 밧줄의 용도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가 풀려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온몸이 터졌는데 거꾸로 매달려 보셨습니까? 걔 피가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나는 처음엔 박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보이는 데는 또 안 때려요. 그 나중에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피가 나왔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눈물 피눈물 얘기를 하지요. 예,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입고 갔던 옷을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여러분도 옷을 보고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옷을 보는 순간에 이거 살아서 집에 간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 말대로 돌멩이만 달아서 송도 앞바다에다 던질 것 같으면 알몸인 채가 훨씬 낫지요. 근데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벗는데 군복이 그게 안 벗겨졌더랬습니다. 여기다 대고 또 얘네들이 안티프라민 발라준다. 터진 상처에 안티프라민 안 발라보신 분들 꼭들 한번 발라보셔. 맞을 때보다 더 아픕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멍든데요. 그 멍들면 쇠고기 갈아서 붙이면 된다 그러고요.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지요. 전 그분들의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처음에는 이제 살아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데 갔다 와서 미치는 사람들 얘기가 요즘은 덜어 한 번씩 나옵니다. 텔레비에도 나와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야, 이런 게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세상은 달라졌구나. 그런 데 갔다 와서 미치는 사람들 얘기가, 저는 광주의 망월묘지에 가서 다 아팠습니다. 거기에 24살이라는 최동이라는 젊은이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갔다 와서 결국 미치죠. 그리고 지손으로 침묵을 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나고 이렇게 놓으면 형광등 끈이 밧줄로 뱁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새끼들로 베이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면은 기사 아저씨가 백미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새끼인 겁니다. 정거장도 아닌데 내려서 막 도망가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것 같았더랬어요. 그렇게 열흘쯤 지났는데 또 왔어요. 글마들이 두 번째 감방은 다 노란 방이었더랬습니다. 두 번째 왔다는 거는 이미 내 발로 못 걸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글마들 손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간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랬어요. 그래가 그 고통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자 이래가지고 옷 갈아입힌다고 이러는 순간에 저 벽 끝에 가서 머리를 꽉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대공분실의 벽은 방음장치 때문에 스티로폴로 되어 있다. 저는 진짜 장렬히 전사하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는 빌어먹을 장렬히 전사도 안 됩니다. 그래가 스티로폴 밥이 이렇게 머리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는 게 더 불편한 게, 더 곤란, 이제 고통스러운 게, 화장실에 갈 때도 볼일 볼 때 문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걔네들 지키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지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용납을 안 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가 그 대공무실이라는 데를 세 번을 갔더랬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3천만 원이래요. 나중에는 얘네들이요. 첫 번째 대공무실에서 나올 때 뭐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자생적 공산주의자였다. 그때는 그런 공산주의자도 있더랬습니다. 3천만 원을 포장도 안 한 돈을 책상 위에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서표를 쓰면 이 돈을 준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몇 달을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게 결국 결론 이거였다고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아오셨습니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 책상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얘네들한테 확 엎으려고 그랬거든요. 참고하세요. 대공부실의 책상은 안 뽑힙니다. 이렇게 볼트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데 허리만 아프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 책상에 올라가서 걔네들을 조뜯었습니다. 방성구라는 걸 채워놓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양손 양발에 이렇게 통닭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입에 채우는 수갑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차고 있으면요 풀러도 혓바닥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랬는데요. 제가 노동조합에 그때 막 회사에서 사장이 직접 뭐 베트남 공산화에 대한 실체 특강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대의원에 출마를 해서 난생 처음으로 저는 1등을 해봤더랬습니다. 1등으로 대의원에 당선이 됐더랬다.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가 막 이제 대의원 대회를 갔는데요. 그때 대의원들 88명 중에 전부 안장들만 앉은 다 관리자들이 대의원이었습니다. 걔네들이 막 이제 뭐 이렇게 결산 보고서 이런 거를 막 보는데요. 나만 안 주더라고.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인쇄를 87부밖에 안 했대야. 그래가 이제 옆에 거를 이제 뺏어서 보니까요. 그때 어영노조가 어땠더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가 장례비를 내가 받아먹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아버지가 살아서 환갑이더라. 엄마도 몇 번을 돌아가시고 살아가시고 집구석을 완전히 기곡산정을 만들어놨어요. 초등학교 댕긴 아들내미 딸내미요. 노조에서 신입장가 몇 번씩 다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경조비 떼먹으려고 노조 대의원이라는 새끼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화이바나 이런 것도요. 노조에서 그때는 어용노조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권한들이 굉장히 강했더랬습니다. 회사 돈 받아서 노조에서 이걸 다 구입하게 돼 있다니까 화이바하고 안전화 이런 거를. 근데 화이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한 방 맞으면 그대로 쭉 꽂히는 거예요. 다 안전화도요. 앞에 그게 쇠로 돼 있거든요. 워낙 철판에 이렇게 잘라지는 발가락 잘라지는 사고가 많으니까 앞에 쇠로 돼 있어가지고 발가락 잘라지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놈의 안전화가 죄불량이 돼가지고 이게 철판에 부딪히기만 해도 쇠가 안에서 우그러지니까 그것 때문에 발가락이 찢어지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런 걸 조합원들이 신으라고 노조에서 사주고 이랬다니까요. 걔 조합원들이 다치면 노조에서 위로금을 주게 돼 있는데 2만원씩. 저도 몇 번을 다쳤더랬어요. 손바닥에도 지금 찢어진 상처 그대로 있습니다. 철판에 찍혀서 거의 맞장을 떴더랬지요. 이 벽 한 몇 개만한 철판에 넘어져가지고 두 다리 다 부러져서요.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고 이랬더랬거든요. 근데 노조에서 위로금을 주게 돼 있는데 나도 6번을 다쳤는데 한 번도 몰랐거든요. 그거를. 근데 6번이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내 도장이. 걔 보니까 딴 아저씨들도 아무도 몰라 이거를. 그 전에 대의원 하던 새끼들이 다 해먹은 거야. 그 대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내 돈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나중에 출근을 안 하더라고. 뭐 어떻게야 집으로 가야지. 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글마가 밥 먹으면 따라 먹고 누우면 같이 자고 아침에 나오면 또 따라 나오고 이거를 며칠을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회사를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가면은 며칠쯤 그렇게 하니까 그 집에 딸내미가 골목 끝에 이렇게 지키고 서 있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온다 이러고 가가지고 대문을 잠그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대문 앞에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하루 저녁에 몇 명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막 뭐 잘 보냐 그러고 이사 가는데 택일도 하냐 그러고. 아니 웬 여자가 맨날 똑같은 시간만 되면 와서 대문 앞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으니까. 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지역 주민 뭐 보고대회 이런 거라도 하겠지만 그땐 그런 개념도 없을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자보를 쓰자는 생각이 들대.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대자보를 쓴 거를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달력을 찢어가지고 이제 달력 뒤에다가 이제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이래가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앉아있으니까 그 집 대문에다가 빚쟁인 줄 알았는지 그 집 그 동네 가게 아줌마가 오더니 지네 집 외상값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뭔가 뽀닥은하게 할 만한 걸 막 찾으니까 머리띠를 매자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빨간 머리띠 이런 게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머리띠 할 만한 걸 막 찾으니까 압박붕대가 나오대. 그 땜쟁이들 집에 압박붕대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언제 부러질지 모르니까. 압박붕대가 머리띠 매면 환상이다. 폭도 딱 맞지요. 약간 조여주는 느낌도 들지. 내가 이제 매직을 세 가지를 산 거예요. 까만 거, 빨간 거, 파란 거. 그 양옆에 단결이라고 시커멓게 쓰고 혼자 하면 뭔 단결입니까? 그래가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태극마크까지 빡 그렸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립 투사 갖고. 걔 이걸 이제 메고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걔 회사까지 가면서 아저씨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도 아무도 멋있단 말을 안 하더라고. 머리띠 메고 가니까 아저씨들이 진숙이 이번에 머리 다쳤나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왜 단결이 안 매나 이래가 회사에 그 유리 앞에 가서 이렇게 붙여보니까 웬걸 압박붕대가 단점이 매번 찍느러납니다. 디귿은 여기 붙어 있고 리얼은 여기 가서 붙어 있더라고. 야,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날이 이제 잘라서 매고 거울을 보고 쓰는데요. 그때는 그걸 써줄 놈이 없더랬어요. 요즘 여러분들 활동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조 간부들의 제일 큰 고민이 간부 맡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몇 사람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저는 역사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내가 안 변하는 건데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고 주로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가 그 다음 날은 이제 매직을 세 가지를 샀으니까 빨간 걸로 이제 눌러서 이렇게 어찌 매매 눌러섰는지 풀렀는데도 며칠 동안 이마백이 단결이었습니다. 그 빨간 걸로 쓰고 가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봐라 진숙이 빼개니까 빨간 걸 좋아한대야. 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그럼 불조심을 해 빨간 걸로 쓰냐. 그 말도 안 되는 반공 이데올로기들이 지금도 저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같은 것들이, 이명박이 같은 것들이 저렇게 설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뭡니까? 반공 이데올로기에 아직도. 저는 거기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대의원에 출마를 해서 걔네들 집 앞에 가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철야농성이야.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한 달을 그거를 했다. 지금은요, 철농한다 그래도요, 뭐 밥 다 먹고요, 뭐 지하철 막차 시간까지 밖에 안 해요. 근데 그때는 그 집 앞에서 한 달을 진짜 다리를 뻗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눕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출근해서 잔업까지 다 하고 이랬더랬습니다. 그거를 한다 하니까 얘네들이 그 돈을 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니까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그 돈이. 그래가 아저씨들이 저만 지나가면은요 막 이러고요, 화장실에 낙서가 진수기를 국회로 이런 게 막 나왔더랬어요. 걔 막 한날은 배 마스타우에서 저 꼭대기 위에서 아저씨 하나가 호루라기를 막 부는데 호루라기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저게 철판 지나가니까 비키라는 소리인지 누구 부르는 소리인지 박자까지 넣어서 애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 두산중공업의 배달호라는 사람의 호루라기 소리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가 호루라기 소리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때서야 호루라기 소리가 멈춥니다. 저 배후에서 50이 넘은 아저씨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웃는데요. 전 그 아저씨하고 5년을 넘게 같이 일을 했어도 그 아저씨가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전 그때 그 아저씨의 웃음을 보면서 저하고 했던 약속이,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저 아저씨의 저 웃음만큼은 지켜드리자. 저는 그때 노동해방이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이데올로기 이런 거는 잘 몰랐습니다. 기왕 아저씨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일하시고 저렇게 웃으면서 집에 가면 그게 저한테는 꿈이었더랬습니다. 대공분실에서 3천만 원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라온 건 그 아저씨의 그 웃음이었더랬습니다. 내가 그 돈을 받으면 그 아저씨의 웃음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더랬습니다. 그래가 저는 결국 그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86년도에 3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노동조합을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저는 이 길에서 흔들렸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길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전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48살인데요.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가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별로 아쉽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노동조합을 시작하면서 선배들한테 제일 먼저 깨졌던 게 뭐였냐면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였더랬습니다. 그때 어떤 선배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너도 시냇물이 맑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아름답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지요. 근데 그 시냇물이 맑게 흘러가는데 네가 뭔 기여를 했냐 그래요. 기여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그걸 망칠 권리가 네한테 있는가.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매연도를 뿜어내고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저는 면허증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어떤 때는 차만 18시간을 타는 날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남들이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저는 딱 편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도 좀 춥게 살고 여름엔 좀 덥게 살고 그렇게 살면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하방연대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낮게 사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우리 사회 보신 분이 현대자동차 간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대공장 노동자들이 낮게 사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는 한없이 밑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방식은 자본의 가치관하고 똑같은 사고들을 하고 삽니다. 전극의 운동의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회를 해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열심히 행진을 해서 서면에서 남포동까지 행진을 해서 갑니다. 가면서 침도 뱉고 거 막 쓰레기도 막 버리고 유인물 나눠주는 것도 막 버리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길이 어딘가. 저는 우리 발밑에 깔린 민들레를 볼 수 있는 그게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허리를 낮춰야 볼 수 있는 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들께서 민들레와 함께하는 그런 연대를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비정규직들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감동적인 연설을 하신 김진숙 동지에게 다시 한번 우려에 갔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 토론이 4시 30분 시작이니까요. 늦어도 4시 20분까지는 모두 끝내야 하고, 그 정중 토론은 4시 10분까지만 하려고요. 그래서 정리 발언은 4시 20분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정중 이렇게 발언하실 분 딱 3분만 좀 지키십시오. 지금부터 신나는 청중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다 함께 회원이고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는 당원입니다. 김진숙 연사님 그 명성은 익히 들어서 꼭 오늘 강연을 듣고 싶었는데 예, 들어보니까 참 그 명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생생한 그 강연을 해주셔서 이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 87년 6월 항쟁의 성과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4.19 항쟁의 성과를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항쟁의 성과가 유실될 수도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이 민주화 투쟁의 이런 성과를 유실할 수 있는 상황을 다시 완전히 굳건한 우리의 승리로 만든 것은 바로 그 87년 7, 8, 9월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2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그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길바닥에서 비를 맞으면서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요구는 물론 87년에도 있었지만 지난해에 그 파업을 했던 울산 그 플랜트 노동자들의 가장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87년의 요구는 지금 2007년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지금 8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관절염에 걸리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해왔고 지금 그 결과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는 결국 노무현 따위가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각자 작업장에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시즘 2007에서 함께 이런 그 87년의 정신에 대해서 토론하고서 다시 이 토론이 끝나면 그 각자의 투쟁의 현장에서 그리고 함께 연대해서 꼭 더 나은 세상,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 감사드리고요. 그 선배들이 정말 우리를 짐승처럼 다루는 그 지배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이렇게 그 자신의 존엄을 지킴으로써 그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 이렇게 토론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게 더 싸울 기회가 많아진 건 아마 선배들의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그 얻는 이익이 자본가들에게 10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87년 어마어마한 선배들의 그 투쟁 속에서 얻어낸 노동조건 개선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그 누리고 있는 그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그 급여나 그 권리 신장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민주화 확산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노동자들이 당연히 투쟁 속에서 엄청난 선배들의 희생 속에서 그 얻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맞는데 그 870만 비정규직들이 겪는 그 차별과 그 마치 시대를 뒤로 거꾸리 돌린 듯한 똑같은 일을 하고 정규직의 절반을 받는 10년이나 15년 전 월급을 받고서 일해야 되는 엄청난 물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는 그 피해는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사장들이 그 이익을 가져간 거고요. 그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 저희 같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때문에 오히려 무슨 죄 지은 사람들처럼 더 큰 소리로 자기 걸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나 롯데호텔이나 서울대병원 노조 이런 데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또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주고 나서주고 또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울 때 열심히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장들을 그리고 정말 우리 선배들 저렇게 고문하고 그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맞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올해 중요한 거고 이거는 FTA를 막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지금 그 악법이 시행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그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 일에 우리가 적극 그때의 역사를 잊지 말고 투쟁 역사를 잊지 말고 전통을 이어서 열심히 싸워서 더 좋은 시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이고요. 김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강연을 거의 끝날 때쯤 들어왔고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아까 그 김준숙 동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사관들 그 행태를 보고 참 그 할 말을 잃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예전에 국가보안법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미래 강사였습니다. 근데 ROTC를 장교로 갔었는데 그 ROTC 그 장교 중에 한 분이 그 간첩 혐의가 있어서 그분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지 않 그 간첩 혐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강건식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수사관들이 북한 갔다 왔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아니다 막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했는데 그 아무 증거가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수사관들이 그 사람이 가는 곳이면 가는 곳마다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은 등산 가면은 그 등산 거기에도 쫓아가고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또 학교까지 가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날 5월 5일 날 그 4살짜리 자기 딸이랑 이렇게 갔는데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수사관들이 잡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그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도 그 보는 앞에서. 그래서 딱 끌려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취조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북한 갔다 왔다는 그 증거가 발견됐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일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쭉 써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일주일 정도를 일기를 안 썼답니다. 그 일기를 안 썼다는 게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일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갑자기 그 고문 말씀 들으니까 바로 그런 그런 수사관들의 그런 행태 바로 그게 연상이 되더군요. 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만약에 그때 고문하신 수사관을 보신다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한 대 그냥 있는 힘껏 막 진짜 막 고막이 터지도록 한 대 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 감동적인 강연 감사했고요. 질문이 있어서 나왔는데 아까 연사 내용 중에 아저씨들이 부르신 뭐 인천 성냥 가게 뭐 아가씨인가 성냥 공장 아가씨인가 그런 얘기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되게 힘드신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여성주의나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걸 삶과 어떻게 연관시켜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게 제가 여성주의 여성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들하고 쭉 같이 일하면서 사고가 저도 모르게 어느덧 이제 그 남성화되는 그 남자들 같은 경우가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연대를 하기보다는 남자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서 굉장히 왜곡된 여성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한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근데 저도 5년 중에 그런 게 일상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불과 3, 4년 전이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백인이 사건 아시지요? 그게 3, 4년이 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운동권 내에 성폭력, 뭐 성희롱 이런 거를 이제 근절하자는 여성들 100명이 명단을 공개하고 그런 사건들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이제 제가 백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 확인해가지고 막 농담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더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힘든지를 몰랐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치 이제 남성인 양 여성들을 보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저씨들이 와 잘 빠졌다라면 저도 이제 아 잘 빠졌다 이러고 이랬거든요. 진짜 웃기지요.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근데 그게 일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겠지만 한진중공업 아저씨들이 여성을 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거를 거의 못하고 살아서 지금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럼 여성 페미니스트적인 관점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워낙 그런 가치관들이 잘 안 만들어져서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 시간이 조금 별로 없는 관계로요. 두 사람 저 지금 나왔던 두 분만 좀 듣고 우리 연사님 정리 발언 듣고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예.
예, 정말 너무 감동적인 강연 너무 예,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강연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86년생인데 진짜 정말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그 역사를 이어가는 또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87년 투쟁이 남긴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동자 투쟁이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때때로는 노동자 투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조건과는 또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동자 투쟁이 다른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한데 저는 이 87년 투쟁이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살인적인 입시와 억압을 받고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 87년 투쟁이 벌어지고 그런 전국적인 그런 투쟁의 물결 속에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청소년들도 그 민주노조 쟁취와 같은 그전에 학도호국단이라고 해서 학생회도 어용이었는데 민주적인 학생회를 쟁취하고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수업 거부를 하고 2,000명이 뭐 가두 시위를 하면서 50여일 동안 투쟁을 한 학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학교들이 직선제를 쟁취해냈고 그런 투쟁이 중학교로도 번지고 이런 투쟁이 보충학습 철폐 투쟁으로 번져서 광주에서는 실제로 그 입시로 인해 자살한 학생들을 추모하는 그런 집회가 더욱더 불거져서 보충학습을 철폐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부활했지만. 예. 그리고 그런 운동들이 87년에서부터 89년으로 이어지면서 전교조와 함께하는 참교육 실천투쟁으로 번지면서 나중에는 47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그런 전교조를 지지하고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심지어 청소년들이 분신까지 하면서 참교육을 외치는 그런 투쟁으로 번졌고 그런 게 실제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운동에 나서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이런 87년 같은 이런 저항의 교훈들이 지금도 남아서 이런 노동자 투쟁, 그리고 이런 노동자 투쟁이 수많은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 억압을 끊어내고 노동자들도 해방으로 갈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사님의 발언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좀 지금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기도 참 묘하죠. 좀 뭐 하지만 어쨌든 얘기하자면 제가 알게 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각 산업별로 다른 산별 노조 그때 같으면 자유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른 지역 사업장들에까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거의 연대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이런 정신이 전도에도 이어져가지고 한번 한 직종에서 파업하면 같이 함께하는 식으로 됐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정신이야말로 지금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라는 중요한 과제